예, 오늘은 역대하 17장에서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역대하의 관점이 좀 역대기의 관점이 열왕기 상하의 관점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미 말씀이 드렸는데, 특별히 역대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누굴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물론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제하고 나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는데요. 히스기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 분량이 할애돼 있는 그러한 왕은 누군가?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물론 이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제하고는 아직도 참 다윗의 아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에 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유대의 왕들이 결국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경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왕이 결국은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인데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제하고는 아합과의 어떤 연합 연맹을 했던 것을 제하고는 특별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기록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칭찬 일색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17장, 우리가 지금 읽은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 개의 큰 업적을 여기에 이제 했다고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업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굉장히 단단한 이 군사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업적입니다. 17장 1절에서도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리고 2절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잘 대비하고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특별히 아주 훌륭한 장수들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예를 들어서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용맹스러운,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런 사람들로 굉장히 단단한 군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을 지닌 나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호사밧이 그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 전쟁이 뭐 크게 한 두 개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아합 왕과 같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는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전쟁은 그 주위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 이러한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보다는 둘째가 훨씬 더 좀 위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전쟁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아합이 여호사밧이 왕의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제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 적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떠나게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장에는 이제 큰 전쟁이 나오는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전쟁 중에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다든지, 아니면 뭐 나름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참 선방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맹한 군사라 할지라도 칼을 빼들었다는 말조차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력은 여호사밧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구하고 한 그 일에 사실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죠. 물론 뭐 역할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매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0장에 나오는 전쟁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능하고 아주 단단한 이 여호사밧의 군대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이 찬양대들을 앞세우고 저들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질 때 적군들이 물리쳐지는 아주 뭐 기가 막힌 그런 이 기적의 역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좀 설교해 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때 본문으로 채택했던 게 역대하 20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능력이 칼의 능력보다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얼마나 멋진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좀 주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용맹한 군사들을 세우고 또 군대를 이렇게 키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게 여호사밧을 구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업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업적을 바로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16명의 레위인과 방백들 율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을 아마 이제 후대에 나오는 에스라 같은 율법사였겠죠. 이런 사람들을 유다의 각 마을로 보내서 저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19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사밧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불러내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기초 위에 서가지고 각 성마다 재판관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재판관들이 율법의 공의로움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그때 이제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은 심판하되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심판하라.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집중해서 공의로부터 비껴가지 않도록 사람들 뇌물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이 저로서는 굉장히 그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전개하겠지만 자 먼저 앞서 얘기한 군대를 강하게 키운 것이 실제로 전쟁에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처럼 이것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을 율법으로 무장시켰거든요. 율법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20장 전쟁에 가서 보면은 놀라운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요. 20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이 구약 교회죠. 구약 교회가 모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좀 더 설명할게요. 근데 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장정들만 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자들,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 있는 이 무리들 앞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서 있는 이 전쟁통에 저들이 뭐 지금 도망가도 뭐 부족할 텐데 도리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군대가 아닌데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사밧이 저들을 격려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다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성전 앞에 제단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기도 소리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단단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두렵고 떨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도리어 왕이 힘을 얻는 이러한 장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대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단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것,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통역하고 해석해서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쳤을 때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는 좀 눈물 어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대기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갈망하면서 이 여호사밧의 이러한 율법 중심적인 백성들의 의식화, 그들의 개혁, 이것이 결국은 이처럼 단단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이게 여기에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이 두 번째 업적,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깨우쳤던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슈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구약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뜻밖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뜻밖의 방향이다. 이 방향이라는 제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방향이라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아마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이 구약 이 회중을 구약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언약 신학의 틀에서는 구약 성도들도 교회고요. 그러나 단 저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심적으로 모였고요. 저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대속을 예고하는 짐승의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제사 제도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토라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돌이키며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 2000년 이후잖아요.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처럼 이걸 시간적으로는 거꾸로 구약 성도들에게도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도록 적용해줬다는 것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 짐승의 제물을 드렸을 때 사실은 짐승의 피가 그들을 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행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을 씻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회중인데 우리는 신약 회중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우리는 새 언약교회, 저들은 구언약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의 대속의 역사가 성취된 이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한 프리빌리지가 있죠. 특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12장로가 아니라 24장로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래서 모든 게 다 통합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근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교회는 방향성이 이렇게 구심점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모인단 말이죠. 그 구심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교회는 계속 모이라고 했어요. 순례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1년에 세 차례씩 명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야 성전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어떤 공동체적 셀레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모이는, 모여드는 그러한 구심적 어떤 힘이 발휘되는 그러한 신앙 형태였다면 결국은 모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과정, 또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는 모이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도 저들을 훈련하셔서 보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냅니다. 가라,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심적, 어떤 구심적 역사라기보다 원심적, 이게 말이 어렵지만 어려운 단어죠. 그렇지만 안으로 모이는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흩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게 이제 신약적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비록 이 모습이 작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대단한 캠페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기록할 만큼 이 내용은 이 역대기 17장 나오는 말씀은 열왕기상에는 없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줄 만큼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그 일을 참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일반적인 방향성을 역행하는 파라다임에 일대 도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쓰여져 있다. 결국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깥으로 파송하고 나아가서 또 자기 자신도 밖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제 이러한 어떤 선교적 역사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 그러죠? 유대의 모든 고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99마리 양을 여기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파송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당시 그때는 예루살렘 공동체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외쳤는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리더십 아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 유대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여준 이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성취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세상으로 교회로 보내시고 성자와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파송된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선표를 통하여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재파송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브먼트 속에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혹시라도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가 그냥 파송된 선교사들을 뒤에서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아, 내가 좀 잘못 설명을 했나 보다. 왜냐하면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하는 거다. 전혀 아니죠. 예, 글로벌, 로컬 이제는 구별이 없고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있는 자리만 다를 뿐이지 또 그들의 어떤 도움을 우리가 서로 채울 뿐이지 그들은 선교하고 우리는 안 한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떠나야 합니다. 매번 떠나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선교적 삶인데 이것이 선교회 또는 전도회에서 매일매일 격려되고 셀레브레이트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선교사님들 멀리 계신 분들 돕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모이기도 어렵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선교적 자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빛을 밝힐 때 등불을 키면 상 아래 놓는다든지 무엇으로 덮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방을 구석구석 비춰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떡을 빚을 때, 빵을 빚을 때, 그 빵을 만들 때 거기에 반주에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 전체를 불려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그러나 생명을 뿜어낸다. 그 씨가 심겼을 때 그 씨를 통하여 거대한 나무가 생기고 그 거대한 나무 밑에 수많은 새들과 심지어는 사람들도 깃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모든 면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는 예배도 왜곡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조차도 나중심적인 게 됩니다.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중심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거든요.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떠남입니다. 자아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자기에 대한 어떤 고민, 자기에 대한 번민, 나나나나 하던 이런 마음에서부터 떠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란 말이죠. 이게 파송입니다. 일종의. 나의 개인의 삶 속에 영성에서도 이게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쇠약하다든지 질병에 걸려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기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모든 게 자기 예민성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거나 이런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자기 자각이 너무 강해질 때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너무 보여서 시선에 자기가 위축될 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상실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것에 빠지고 무언가 나보다 더 거대한 현실 속에 내 자신을 집어던질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공격을 몇 번 받다 보면 위축됩니다. 예, 선교사도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하면은요 아주 디프레싱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까? 날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근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 사업도 잘 키워야 되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복되게 할까? 내 손님들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혜택을 입을까? 내가 만약에 집에서 손주들 아이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양육할까? 그런 고민들 하시면서 주는 것, 가는 것, 파송된 것, 섬기는 것 여기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굉장히 확장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좀 환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나갔을 때 무엇을 전했느냐 여기에 전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컨텐츠죠. 컨텐츠.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율법 그러면 일단 딱 막힙니다. 그리고 무겁다 생각합니다.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잖아요. 왜 자꾸 율법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배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을 때 이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의 완성 속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결국 다 설명하다 보면 그 모든 그 어떤 그 기반에서부터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율법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율법주의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로 추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엘리티즘을 갖는 겁니다. 나는 그거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데,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틀을 쓰고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필요로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참 교회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율법, 정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도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율법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만약에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거침이 된다면 시편 119편을 묵상하시면 율법과 동일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언어로 표현해 준 것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아니 무슨 규율이 무슨 달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그런 듀티,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게 왜 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견고한 도죠, 이걸 갖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방인들, 페이겐,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 타락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타락한 종교는 뭐냐면요 자기의 욕망밖에 몰라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의 디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신한테 비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 신한테 가서 쪼르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신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달라요. 여호와를 믿는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객관적인 가치, 그것을 한마디로 진리라고도 말하고 선이라고도 말하고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나의 욕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예? 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왕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독재가가 나올 수가 없고요, 폭군이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들을 제거할 근거가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이처럼 달다, 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율법은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일반 사회 속에서는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들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이해시키면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여기에 대해서 밝은 깨달음이 올까? 율법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언약적 세계관을 깨닫게 해줘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지금 화요일마다 세계관 공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관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거하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 죄의 문제를 하고 무엇이 그러면 이것을 구원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 세계관인데 이 언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요. 나의 존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단세포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나와서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가끔 우리가 우연히 뭐 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누구도 우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 유니크합니다. 다 독특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독특한 이 모습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요. 나중에 이 영원한 나라에서도요.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동일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톤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문들이 많지만 또 키가 많지만 키가 다 다른 문을 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독특한 키가 하나씩 다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율법 속에서 나와요. 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다스림이 등장을 해요.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사는 법을 배워줘요. 잘 사는 법. 성도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잘 사는 법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가서 말씀이 너무 저한테 좋아요. 이 말씀이 뭐 너무 좋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이 정의, 공의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fair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것.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내가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들로 인하여 내가 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빅팀이 생겨요.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fair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려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장애우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인종적인 차별의 대상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처럼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신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곧 국률, kindness, mercy 이것을 사랑하며 네?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내 자신을 떠나 남들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 섬김,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뭐 맛있는 거 먹어볼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맛있는 걸 먹여볼까. 이게 순고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인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답지 않아요? 에?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뭐 권력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말이죠. 오늘날 미국의 정치하는 지금 상황 모습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용할 뿐이지. 공의가 어디 있어요? 국률이 어디 있어요? 겸손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추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뭐 쉽진 않죠. 우리도 변해야 돼요. 날마다 이 방향을 향해.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 시대의 율법을 전했던 것과 다른 또 하나의 놀라운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은 돌비에 세운 율법입니다. 물론 뭐 두루마리가 있었지만 결국 돌비에 세웠거든요. 새겼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을 입고 인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여주셨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는 이제 돌비를 안 봐요. 예수님을 보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데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근데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떠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뭐 여기 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오신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거듭난 자들은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했던 거 있죠. 뭐죠? 돌비에 새겨졌던 율법이 너희의 마음에 새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요.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기쁘시지 하지 않고 죄지은 날 여러분 밤에 잠이 오던가요? 잠이 안 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깨달아지나요? 그런 순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양심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성도들은. 그래서 어떡하죠? 한밤중에도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무장됐을 때 언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정신으로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이 율법의 공의와 국률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잘 무장될 때 여호사밧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